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들을 귀가 있게 하시며 심령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1장 28절과 29절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권하며 또한 사람들을 모든 지혜로 가르친다고 하였습니다. 사도가 그렇게 한 이유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장성한 신앙인을 뜻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회심한 이후에 그러한 장성한 신앙의 수준이 되도록 끊임없이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골로새 성도 모두가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소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은 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사도는 자신이 육신적으로 직접 만나본 적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힘쓰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 자신의 이제 수고, 애씀, 헌신, 노력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바로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은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은 바로 이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1절을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사도는 골로새 그리고 라오디게아 그리고 이제 히에라볼리도 바로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그 히에라볼리 그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아주 수고하고 애를 썼습니다. 사도는 이미 1장 24절부터 29절에서 모든 이들을 위해서 자신이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렇게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 1장 28절 구절이죠. 28절 구절에서 이미 사도는 사람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와서는 이제 그 9절과 곧바로 1장 29절과 2장 1절은 곧바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고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수고를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인 것이지요.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는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는 육신적으로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크게 수고를 하였습니다. 사도는 그들을 향하여 큰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와 이 골로새 성도 사이의 연결고리는 에바브라입니다. 1장 7, 8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라고 했습니다. 에바브라가 그곳에 교회를 세웠고요. 그 성도들의 그 신앙의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보고를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곳 성도들의 소식이나 그들의 신앙의 상태를 이제 계속 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상태를 알고서 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그러니까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은 것이죠. 들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얻은 소망을 인함이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도 이제 들은 것입니다.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사도는 그들을 육신적으로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들을 사랑을 가지고 염려하였고 또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들의 소식을 이제 사도 바울은 들었고 또 골로새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에 관한 소식을 이제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골로새 성도들이 듣는다는 것 참 얼마나 감동적이고도 참 기쁜 그런 일입니까? 조나단 에드워드는 조지 이필드에 대하여 소문으로 들었을 때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필드에게 편지를 써서 이곳으로 와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1740년 2월 12일자 편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조나단 에드워드가 조지 이필드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제가 요청하옵는 것은 목사님께서 계획하신 뉴 잉글랜드 순회 여행 중에, 그러니까 미국 순회 여행이죠. 뉴 잉글랜드 순회 여행 중에 노스햄튼을 방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목사님은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들어서 알고 있으며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사님과 목사님의 사역에 늘 동반되는 그 복이 이 마을 위에도, 그러니까 노스햄튼이죠. 노스햄튼 마을입니다. 이 마을 위에도 내려지기를 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영국 국교회의 토양에서 자라신 분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되고 반박되는 복음의 그 신비하고도 신령한 원리를 부흥시키시며 또 참되고 생명력 있는 신앙을 진작시키려는 열심에 충만한 정신으로 그처럼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소식은 정말 듣기만 해도 영혼에 새 힘이 솟습니다. 그런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목사님을 도우시며 목사님의 전투의 무기를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목사님과 슈워드 씨가 곧장 저희 집으로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손님들을 제 집 지붕 아래서 환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큰 은총이자 섭리로 여길 것입니다. 목사님의 동역자라 불릴 자격도 없는 조나단 에드워드 드림. 조나단 에드워드가 위필드에 대해서 소문으로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크게 고양되었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소식을 듣는 것은요, 대단히 감동적인 그런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지금 에바브라를 통해서 위대한 사도, 하나님의 사람의 그 복음사역의 소식이라든지 근황,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것은 여기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 마음과 꼭 같은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복락이 임하고 있다는 사도바울을 통해서 소식을 들었을 때에 골로새 성도들의 마음은 크게 감동하였을 것이고요. 그 소식은 그들의 영혼에 새 힘이 솟아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으로 인해서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을 것이고요. 또 사도바울에 대해서는 아직 육신으로 만나보지는 못하였지만은 크게 존경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크게 사랑하였고요. 또 사도바울의 고난의 환경을 염려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한 번도 육신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사도바울에 대해서 그들은 그러한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매개로 해서 사도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의 그 아름다움,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듣고 기뻐하고 감동하고, 또 골로새 성도들은 또 라오디게아나 히에라볼레에 있는 그 성도들 다 포함해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사도바울의 그 소식을 듣고 또 감동을 받고 기도하고, 그래서 비록 육신적으로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은 그렇게 사랑인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중대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인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성도들의 교제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영으로는 서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영적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 곳에 있지만 서로 소식만 듣고서도 서로를 위해서 염려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언젠가는 천국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이제 소망을 품지 않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은 그 사람은 언젠가는 천국에서는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 그런 소망을 가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모든 성도들은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전에 택함 받은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천국에서 함께 살게 될 그런 날이 있을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 그래서 이제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에 연로한 성도님들의 입에서 가끔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제 먼 이국 땅에서 유학 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고 헤어질 때에 이제 다시 만날 기약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연로해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헤어질 때 하는 말은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찬송가 524장 1절 가사에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진 계심 바라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멀리 육신적으로 떨어져 살아도요,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생각하고 염려하고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또 소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천국에서는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교제를 이처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 1절이 그 교훈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성도들입니까? 다른 성도들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영적이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지체들은 서로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은 기쁨과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지요. 함께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은 서로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무관심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도바울과 같이 얼굴을 보지 못한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들을 염려하고 또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2, 3절에 가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볼 것은요, 이런 것입니다. 사도가 육신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왜 사도는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는 목적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제 그 답이 오늘 보면 2절과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아래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답입니다. 왜 사도가 그렇게 수고하는 것입니까? 그 답은요, 사도는 그들이 영적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고 부요해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맷주엘리는 이렇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가 염려한 것은 바로 그들의 영적 안녕이었다. 그는 그들이 건강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며 즐겁게 되며 잘 되고 번성을 누리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기를 바랐다. 영혼의 잘됨은 최선의 잘됨이며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염려해야 할 내용임을 기억하자. 잘 말해주었죠. 그렇죠. 사도는 이제 골로새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욱 부유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고를 하였습니다. 현재 그들의 그 상태로는 안 되는 것이죠. 부족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상태를 가지고서는 골로새 이단의 거짓된 가르침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 초보 단계 그런 지식을 가지고서는요, 잘못된 가르침이 왔을 때 그것을 막아낼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애쓰고 수고하면서 그들의 진리에 대한 이해의 그 눈이 더 크게 열려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아주 충만하게 깊이 세밀하게 잘 알게 되기를 목적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혼란 속으로 빠져든 것은 바로 진리에 대한 이해가 극히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교묘한 말로 거짓된 자들이 왔을 때에 그것을 간파해낼 수 있는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혹에 넘어가서 교회가 큰 혼란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기독교 진리에 대한 풍부하고도 분명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 14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면은 사람들에게 속습니다. 달콤한 유혹을 거짓된 자들이 하면은 이제 넘어가지요. 사도 바울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분투하고 애썼던 이유는 골로새 성도들의 진리에 대한 이해력이 더 풍부해지기를 원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골로새 이단이 점점 그들을 가까이 이제 접근해 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자신이 왜 그렇게 수고하는지 하는 이유를, 목적을 이제 말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3절에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깨닫게 될 때 그런 부요함에, 2절에서 말하는 부요함에 이제 도달할 수 있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그러니까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이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알게 되면은요, 그 이해력이 아주 풍부해지고 장성한 분량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떠한 거짓된 가르침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1장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을 이미 하였습니다. 13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습니다. 15절에서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또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하였습니다. 17절에서는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신 자라 하였고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18절에서는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하였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고 또한 구속주이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를 보면은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참 이런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지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여러분 여기 기독론적인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에 대한 거, 이 그리스도를 깨달아야지 그 이해력이 부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면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거짓된 것에 넘어집니까? 왜 율법주의나 천사를 숭배하는 어리석은 일을 합니까? 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는 붙들지 않고 어리석게 그림자를 붙잡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골로새 성도들이 이의 부여함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서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군분투하며 수고하며 애쓰고 또 사랑으로 멀리 있지만은 그들을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것은요, 거기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그러니까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는 길은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영적으로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 사랑할 때에 영적으로 풍요롭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서로 싸우고 분쟁한다면은 모두가 다 영적으로 황폐해집니다. 서로 사이가 나쁘면 어느 한쪽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모두 다 영적으로 황폐해지고 또 건조해집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파당을 지어서 다투면은 그 교회는 영적으로 대단히 궁핍해지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사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파당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파당은 아주 큰 죄악입니다. 파당을 지어놓으면은요, 교인들이 다 영적으로 쇠약해져 갑니다. 절대로 파당을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연합하지 않으면은 모두가 다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영적인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 찾아오는 것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이는 저희로 마음이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그러니까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에서 연합하여 그 다음에 이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서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는 그리스도를 이제 깨닫게 된다는 그런 것이고요. 서로 싸우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 수 없습니다. 그래 되면 이제 거짓된 교리가 왔을 때에 거기에 이제 미혹되어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있습니까?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충만함을 받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4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2절과 3절을 설명하면서 이미 말한 그런 부분입니다. 왜 사도가 골로새 성도들이 이해력이 더 풍부해지기를 바랬는가? 그것은 바로 4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은 사도가 골로새 성도들의 영적인 부요함을 위하여 그토록 애쓴 이유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거짓된 자들에게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이 되어서 속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사도가 수고를 한 것입니다. 지금 골로새 지역에는 이단의 위험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전체는 골로새 이단으로 인해서 이제 쓰여진 그런 서신이라고 제가 1장을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2장 8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했냐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도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주의하라고 지금 경계를 이제 하고 있죠. 또 16절에 가서도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같은 말씀이죠. 이것도 또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모두가 다 이단적 가르침이 골로새 지역에 유포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의시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다 캐내어서 가지고 있을 때에 거짓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부족하면은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오류와 잘못과 고통은 지식의 부족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어려움이 왜 옵니까? 상당한 경우가 다 지식이 부족해서 오지 않습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금요일 날 오후, 다들 느슨한 마음이죠. 금요일 오후니까 야외 공연장에서 공연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다 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가려서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환풍구 철망 덮개 위로 이제 올라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철망 덮개는 이제 무대에서 한 20m 정도 떨어진 그런 인근 건물의 주차장 환풍구였는데요. 그런데 그 철제로 된 덮개가 그 많은 사람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이제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에 20m 아래로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이제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죽었는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은요, 지식의 부재입니다. 지식의 부재. 그 행사를 주최한 사람들도 또 그곳에 올라간 사람들도 모두가 다 환풍구 철망 덮개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 지식이 있었다면 거기 절대 못 올라가죠. 다 지식이 없었어요. 건축 구조물 하중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대한 노련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절대 거기 안 올라갑니다. 절대로. 환풍구는 사람들이 서 있으라고 만든 것 아니죠. 그저 지하주차장에서 나쁜 공기 생겨나니까 그거 빼내려고 만든 것입니다. 사람 서 있으라고, 사람 다닌다고 만든 데가 아니라 나쁜 공기 빼내려고 만든 게 이제 환풍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철망 덮개가 견뎌낼 수 있는 하중은 수십 명이 거기에 서서 막 발을 구르고 하는 것까지 견뎌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크게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설령 그것을 아주 튼튼하게 해서 수십 명이 올라갈 수 있도록 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올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용도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 사람들이 올라갔고요. 붕괴되기 바로 전에 철망 덮개가 흔들거렸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거기 계속 서 있었거든요. 그게 갑자기 추락했는데 그 원인은 지식입니다. 조금만 지식이 있었어도 흔들릴 때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흔들거려도 내려오지 않을 정도면은 거기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바로 그 밑으로 추락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제 죽었는데요. 영적인 일도 똑같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부유하고도 충만한 지식이 없으면은 거짓된 가르침에 이제 넘어지게 되죠. 그러나 이런 풍요로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거짓된 가르침에 허술한 철망 덮개 위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식이 없으니까 이제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허술한 철망 위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는구나 하고 이제 이런 가르침 받아들여도 되는구나 하고 거기서 안전하다고 하고 자기가 지금 곧 추락할 위험에 처한 줄도 모르고 자신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거기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돼가지고요. 또 신이 나가지고 이제 발도 구르고 하는데 몸도 들썩거리고 그런데 몸을 들썩거리면 이제 곧 파멸할 그런 지경에 처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단적인 가르침의 철망 덮개는 허술하기가 짝이 없었어요. 그거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신이 난다고 발을 구르면은요 곧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어둡고 깊은 곳으로 추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것이나 이 땅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것 다 똑같습니다. 지식이 없으면은 어려움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사고 나고요. 죽습니다. 영적인 것도 지식이 없으면은 파멸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요. 그리스도를 아는 부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거짓된 가르침 이런 것들을 단번에 막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절부터 4절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바가 감춰 있느냐.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기독교에 풍부한 지식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기독교의 풍부한 지식,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풍부함이 있을 때에 이단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5절 말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사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다시금 1절에서 말한 내용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비록 그들과 몸은 떠나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함께 있다. 그래서 관심을 사랑으로 기울이고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몸은 비록 떠나 있어도 영으로는 함께 있는 것이라고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5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육신으로는 떠나 있지만은 영으로는, 여기 심령이라는 게 이제 영적입니다.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고 했죠. 영적으로 함께 있기 때문에 이제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멀리서 골로새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에 대해서 듣고 매우 기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규모라고 하는 것은요, 군대의 항호와 질서의 정숙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규모 그러면은 질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서, 너희의 질서 있는 신앙의 삶. 복음은 방탕하고 무절제한 그런 삶을 질서 있게 바로잡아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기 전에는 그 사람의 삶이 대단히 방탕하지만은 복음을 일단 알게 되면은요, 그 사람의 삶에 질서가 생깁니다. 골로새 성도들의 삶에 질서가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고 기뻐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그들의 믿음이 아주 견고한 것을 보고 기뻐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봅니다. 이제 한 말씀 안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얼굴을 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지극한 관심과 사랑과 또 수고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육신적으로 함께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한 멀리 떠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영적인 안녕과 또 영적인 부유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쏟고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보여준 다른 사람들 향한, 특별히 멀리 떠나 있는, 그래서 육신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다른 성도들을 향한 그의 사랑과 관심과 또 수고와 헌신을 저희들도 본받아서 참으로 사도바 같이 그렇게 사랑을 가지고 수고하며 애쓰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